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국가 나이지리아 북부 카두나주에서 또다시 무장괴한들에 의한 납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장괴한들은 현지 시각 11일 밤 12시 무렵 카두나주 부다 마을을 공격해 최소 61명의 주민들을 붙잡아갔다고 현지 주민들은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는 부다 마을에서 160km가량 떨어진 같은 주내 쿠리가 마을의 한 학교에 무장괴한들이 들이닥쳐 학생 등 약 300명을 납치했습니다. 한 주민은 우리는 오랫동안 이 같은 공격을 경험해왔다면서 상황이 악화되면서 많은 주민들과 농부들이 위험이 덜한 곳으로 피신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북부에서는 도적대로 알려진 무장단체들이 수년간 마을 주민들과 고속도로 운전자들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몸값을 노린 납치를 벌이는 등 대혼란을 빚어왔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5세 미만 어린이 사망자 수가 2022년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UN이 12일 밝혔습니다. UN아동기금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WHO, 세계은행이 공동 작성해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세 생일을 맞기 전에 사망한 어린이 수는 490만 명이었습니다. 이는 2000년 이후 51%, 1990년 이후로는 62%가 줄어든 수치이며 특히 말라위와 르완다, 몽골 등 개발도상국에서 사망자 감소가 두드러졌다고 UN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가 불안정한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5세 이전 사망자 490만 명 중 절반이 신생아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 집중된 이 같은 어린이 사망은 출생 당시의 합병증 등 예방이나 치료가 가능한 원인에 의한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아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가 그들의 생사를 좌우해선 안 된다면서 양질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3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안보 지원 패키지는 2021년 8월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국방부 재고에서 제공하게 될 55번째 지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스팅어 대공 미사일, 고속기동 포병 로켓 체계 하이마스용 추가 탄약, 각종 155mm, 105mm 포탄 등 무기와 예비 부품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재고를 보충할 수 있는 대재해 자금이 부족해 지난해 12월부터 이 같은 대통령 인출 권한을 통한 지원을 일시 중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방부 재고를 대체하는 데 적용될 수 있는 기존 책정분 추가 자금을 통한 계약상 절감을 확인한 후에 이 같은 특별 패키지를 국방부가 지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이 결성한 50여 개국 연합체가 우크라이나군을 위한 핵심적 지원 제공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추가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대한 군사작전을 예정대로 실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회의 영상 연설에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라파에 남아있는 하마스 대대들을 파괴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하마스는 조직을 재편성하고 무장한 뒤 가자지구를 재탈환할 것이며 우리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인내 불가능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파괴와 인질 구출, 이스라엘에 대한 가자지구로부터의 위협 제거를 언급하면서 민간인들이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하면서 라파에서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가자 내 민간인 피해 등을 우려해 이스라엘이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을 단행하지 말 것을 국제사회가 촉구해온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기자들에게 하마스가 여성, 부상자, 노인들을 석방하기만 한다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6주간 휴전은 보다 지속적인 휴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인 이타이 첸 씨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과정에서 살해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미국은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들의 귀환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최근 긴밀해지는 북러 관계가 김정은 위원장을 더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미 국가정보국장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핵탄두를 미국 본토까지 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했을 것이라고 미국 북부사령관이 평가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현장으로 알려진 나진항에서 한 달 만에 대형 선박의 입항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지역 대체로 맑겠으나 평안북도와 함경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4도, 최고는 3도에서 1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가정보국장은 최근 긴밀해지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김정은 위원장을 더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도발 행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전면전으로 확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은 12일 우리가 보는 도전 과제 중 하나는 북러 관계 진전으로 김정은이 점점 더 대담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challenges that we see is sort of a factor in this landscape is that he is potentially feeling increasingly emboldened by virtue.
헤인스 국장은 이날 하원 정보위원회가 2024 연례 위협 평가를 주제로 연 청문회에서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아미베라 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아울러 푸틴이 군수품 등을 조달하기 위해 지금 북한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푸틴이 결과적으로 유엔 안보리나 다른 곳에서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특히 핵 활동에 대해 효과적으로 맞설 가능성이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as a consequence, is less likely to effectively stand up, for example, in the UN Security Council or in other places to push back against North Korea's.
이어, 그래서 우리는 그 점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는 오판의 위험과 우려를 다소 증가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 한국 등 역내 국가들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북한의 최근 긴장 고조 행위들을 거론하며 앞으로 더 도발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정은의 여러 수사들과 행동들은 더 도발적이며 특히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며 한국을 주적으로 지목하고 이것을 반영하는 헌법 개정을 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련의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가 점점 더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믿고 있으며 그가 남북 해상 경계선인 북방 한계선 등지에서 일종의 군사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다만 우리는 그가 점점 더 도발적인 행동을 할 것이지만 전면전으로 확대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러 군사 협력을 감안할 때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미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The assistance that is contemplated in the supplemental is absolutely critical to Ukraine's defense right now. And without that assistance, it is hard to imagine how Ukraine.
헤인스 국장은 추가 예산 안에서 고려된 지원은 현재 우크라이나 방어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그 지원 없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극도로 힘들게 이룬 진전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러시아의 탄약 생산과 북한과 이란으로부터의 무기 구입이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전날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언급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간 양자, 3자 차원의 협력 확대도 다시 거론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이날 하원 정보위 모두 발언에서 네 나라의 이런 협력 증대와 원조 및 군사, 경제, 정치, 정보 교류에 대한 의지는 각국의 개별 역량을 향상하고 경쟁적 행동들에 대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며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를 더욱 약화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한편 외부의 국제적 압력으로부터 각국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게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관계가 공식적인 동맹이나 다자간 축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Nevertheless, we assess these relationships will remain far short of formal alliances or a multilateral axis. parochial interests, desire to avoid entanglements.
국제적 이해관계는 물론 서로의 문제에 얽히지 않으려는 욕구와 서로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와 불안정성에 대한 경계심은 이들 국가 중 한국과 미국 간에 직접적인 충돌이 없는 한 협력을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 국가 사이 힘의 역학관계는 변화하고 있고 이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만들고 있다며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지원이 필요한 러시아가 중국, 북한, 이란이 오랫동안 원해온 것들을 들어주면서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비확산 규범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공화당의 마이크 터너 정보위원장은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터너 위원장은 미국의 적들이 반미주의를 표방하며 서로 협력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중국, 이란과의 관계를 활용해 국방 생산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should not forget that North Korean munitions factories are supplying Russia with weapons and artillery shells to use against Ukraine.
또 북한의 군수 공장이 우크라이나에 사용할 무기와 포탄을 러시아에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위원장 이밖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의 비행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은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잠재적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은 11일 공개한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핵 프로그램 폐기 협상에 나설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게 거의 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은 핵 보유국으로서 국제적 인정을 받으려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급성장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국방관계를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국가 안보 구조의 중심 역할을 하는 핵 무기고를 확장하는 데 여전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북한은 2022년 중반부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를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특히 영내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는 역량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지속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협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군은 외부 개입을 억제하고 재래식 전력의 지속적인 결함을 상쇄하며 강압을 통해 정치적 목표를 진전시킬 수 있는 옵션을 김정은에게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틈새 역량에 투자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은 영내 미사일 방어에 맞서고 핵탄두 운반 옵션을 다양화하며 2차 타격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역량을 개발하는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순항미사일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극초음속 활공체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영내 미사일 방어를 회피하기 위해 고안된 더욱 강력한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이 점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은 정교하고 기민한 스파이 활동과 사이버 범죄 및 공격 위협을 가할 것이라며 북한 사이버 전력은 성숙해졌고 미국과 한국에 있는 광범위한 표적들을 포함한 다양한 표적에 대한 여러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특히 암호화폐 절도와 같은 현재 진행 중인 사이버 캠페인을 계속하고 훔친 암호화폐를 세탁하고 현금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추가 자금을 벌기 위해 해외 정보기술, IT 노동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핵탄두를 미국 본토까지 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했을 것이라고 미국 북부사령관이 평가했습니다. 북부사령관은 또 북한 위성 역량이 러시아의 지원을 통해 급속도로 진전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리고리 기요 미 북부사령관 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관은 22일 북한은 점점 더 발전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확대하면서 호전적인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eanwhile, North Korea continues its bellicose rhetoric while test launching increasingly advanced long-range missiles.
기요 사령관은 이날 하원군사위원회가 북남미 미국의 군사태세와 국가안보 도전을 주제로 연 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주요 위협으로 꼽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부사령부는 미 본토 방어 활동을 지원하고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미사일 공격 등 기타 항공우주 위협으로부터 북미 영공을 감시하고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기후사령관은 특히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활용해 핵탄두를 미국 본토로 운반할 능력을 구축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 위성 역량은 러시아의 지원을 통해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후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지난 2년 동안 북한은 13번의 ICBM 비행시험을 포함해 100번에 가까운 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했으며 ICBM급 추진체를 이용한 우주발사도 3번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장 최근인 11월에는 초보적인 정보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무기 전달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우주협력을 제공할 경우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후사령관은 북한이 2022년 이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에는 신형 고성능 액체 추진 ICBM과 북한이 처음으로 개발한 고체 추진 ICBM이 포함되어 있다며 특히 고체 추진 ICBM은 액체 추진보다 발사 지원 장비가 더 적어서 북한 ICBM 발사에 대한 경보를 더욱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체계 모두 미국 전역에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충분한 추력을 갖췄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후사령관은 북한 사회의 폐쇄성과 강력한 보안 체계로 인해 북한은 가장 까다로운 정보 과제 중 하나로 북한이 보유한 ICBM의 수를 확신을 갖고 평가할 순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ICBM 보유량 증대가 우리의 북미 방어 능력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정은이 여러 개의 재진입체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추진하고 ICBM 프로그램을 연구 및 개발해서 연속 생산 및 배치로 전환하려는 경우 향후 몇 년 동안 도전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요격기 NGI 배치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기후사령관은 NGI 관련해 2028년까지 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경쟁국, 특히 북한의 진전에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 still feel that 2028 is the point where if we have not fielded this system.
이어 하지만 현재 우리는 북한 미사일 위협을 물리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그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NGI를 일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와 알래스카 포트그릴리 기지에서 지상기반 요격미사일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28년까지 포트그릴리 기지에 20기를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NGI는 북한과 이란의 ICBM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설계된 지상기반 중거리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서 현재 지상기반 요격기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앞서 미사일방어청은 12일 GMD 역량과 관련해 NGI 개발과 GMD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예산 27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이 NGI 개발이나 GMD 시스템 개선에 얼마나 쓰일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미사일방어청은 GMD 역량과 관련해 NGI의 21억 달러, GMD 시스템 개선 및 운영에 9억 3,360만 달러 등 총 320억 달러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주원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알려진 나진항에서 한 달 만에 대형 선박의 입항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한동안 중단됐던 컨테이너 선적 작업도 다시 관측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나진항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12일자 위성사진에 대형 선박이 보입니다. 길이 약 115m인 이 선박은 북한 전용으로 분류된 부두에 선체를 밀착시켰으며 바로 앞에는 컨테이너로 추정되는 물체도 약 100m 길이로 놓여 있습니다. 위성사진만으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선박과 컨테이너의 거리가 멀지 않다는 점에서 이 선박이 컨테이너를 선적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부두는 앞서 백악관이 군사장비와 탄약을 실은 컨테이너가 러시아 선박에 선적되는 장소로 지목한 곳입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나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나진항에서 선적된 컨테이너가 러시아 선박에 실려 러시아 항구로 옮겨진 뒤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다고 전했었습니다. VOA는 지난해 8월 26일 이곳에서 대형 선박이 포착된 이후 2023년 말까지 이 일대를 출입한 선박을 26척으로 추산했으며 올해도 약 사흘에 한 척꼴로 선박의 입출항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2일을 끝으로 이곳에선 더 이상 선박과 컨테이너의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선박이 입항하지 않는 것은 물론 선박이 실어가면 바로 채워지던 컨테이너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대형 선박과 컨테이너가 다시 관측된 건 정확히 한 달 만입니다. 현재로선 선박과 컨테이너의 움직임이 약 한 달간 중단된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 또 이번에 발견된 대형 선박이 북한 무기가 실린 컨테이너 선적을 위해 입항했는지도 아직까진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백악관이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곳에 또다시 대형 선박이 입항한 점은 주목되는 움직임입니다. 이들 선박이 실어나른 컨테이너에 무기가 담겼다면 이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등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작 두 나라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3등 서기관은 지난달 23일 열린 유엔 총회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never had arms dealings with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at we have no plan to do so in the future either. We strongly denounce the hostile.
그러면서 무기 거래설은 북한에 대한 음해며 불법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발동해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적대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변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지난해 10월 북러 무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모두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 등 대북정책 기조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1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정책의 연속이 될 것 같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이나 한국과의 협상 재개를 결정할 때만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이 현재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really doubt there's going to be much of a change. I think the policy is likely to be a continuation of the current policy.
세이머 전 조정관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중간 단계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김정은이 미사일 실험 중단이나 핵무기 원료 생산 중단과 같은 중대한 중간 조치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미국과 북한이 중간 조치를 협상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But I don't see any evidence that Kim Jong-un is prepared to accept significant interim steps like ending missile testing.
앞서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전국 15개 주와 미국령 3화에서 일제히 실시된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예상대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오는 11월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대결하게 됐습니다. 미 국방장관실 대량살상무기 특별고문을 역임한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2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바라고 있으며 의미 있는 군비 통제 논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중간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난 3년 반 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려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며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가 의미 있는 군비 통제나 군축 또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관심이 있었다면 4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s what we've been seeing for the last 3.5 years. I don't see any meaningful movement to try to curb North Korean program.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 석좌는 바이든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에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많은 유연성을 보여주면서 당분간 위험 감소에 집중하고 비핵화 회담은 나중으로 미루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유연성의 정도는 미한 동맹과 윤석열 한국 정부가 2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유연성을 지지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전반적인 안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북한과의 외교적 이익을 위해 미한 동맹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간 조치와 관련해선 이 개념은 전술이나 수사의 변화일 수 있다며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고 인도적 지원이나 한반도 또는 비무장지대에서의 위험 감소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중간 조치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비핵화는 여전히 최종 목표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대사 대리도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한과의 주요 정책 추진이 예상되지 않는다며 위험 감소 조치에 북한을 참여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제외하고는 현상이 대부분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와 영내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입장과 다소 상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와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인 한반도 정책 관련 공약이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고 안보 관련 참모진이 어떻게 구성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면서도 다시 한번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가장 먼저 시도할 일 중 하나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추진을 꼽았습니다.
I think if Trump is elected, one of the first things he's going to try and do is start the dialogue that he had with Kim in his first administration.
코브 전 차관보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개인적으로 더 많이 관여할 것이라면서도 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브 전 차관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번처럼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주변 사람들이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겠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거나 한 번 더 정상회담을 통해 자신이 바이든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바이든이 하지 못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if President Trump is re-elected, he personally will be more involved, but I don't think you'll see a change of policy.
앤드류어 석좌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예측하기 어렵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다시 만나기로 결정한다면 어느 정도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미한 동맹이나 비핵화를 희생하는 대가가 따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북 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경우 미한 동맹의 균열이 생기거나 한반도 비핵화가 후퇴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여석좌는 그러나 미북 간 정상회담은 김정은이 관심이 있거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려고 한다는 징후가 있을 때만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위험을 관리하고 악화된 안보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합의를 김정은과 타결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비핵화라는 개념에 덜 집착할 수 있다며 문제는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다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지 아니면 미국이 미한 동맹과 연합 억지력을 약화시키는 다른 양보를 해야 할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측 불가한 사람이라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알기 어렵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정상 외교를 재개하기를 원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미한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대가로 대규모 미한연합 군사훈련 중단에 동의했다는 설명입니다. 2018년 6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한연합훈련이 매우 도발적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며 중단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그러나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엇을 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워싱턴과 서울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때와 같은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of course, we don't really know because Trump is unpredictable. But many people think that Trump may want to resume his summit diplomacy.
세이머 전 조정관은 그러나 미북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더라도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다시 김정은과 미북 정상회담을 갖고 빅딜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김정은과 협상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미국 정상회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번 이 문제에 관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의해 상처받고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it's going to happen. I think there's too many people who worked that issue last time who feel burned by and betrayed by the North Koreans. I think there was a real intention on the part of President Trump to give it.
피터스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국 정상회담 대신 모든 종류의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지역 및 국가 미사일 방어에 대한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한국 내 핵무기고를 재개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은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먼저 바이든 2기나 트럼프 2기의 북한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핵 및 재래식 군사 역량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며 이는 그가 영내 안보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하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주기적인 공격적 행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한 미 정보당국의 11일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불법 행위를 중단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수단으로 국제사회의 완전한 대북제재 이행을 꼽았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고급 차량과 스키장 장비 등 사치품 사용이 계속 포착되는 데 대해 유럽연합이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U 대변인은 12일 BOA의 관련 질의에 EU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으로 남아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EU는 국제사회의 완전한 제재 이행이 도발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하며 비핵화를 향한 조기 조치에 참여하는 것이 북한의 이익이라고 북한을 설득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U 대변인은 또 각 회원국들이 제재 위반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유엔이 부과한 제재 등 EU 내에서의 제재 이행과 관련해서는 제재 조치의 올바른 적용과 집행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각 회원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EU는 제재 이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회원국뿐 아니라 제3국 파트너들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대북 제재를 위반한 사치품 사용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TV가 최근 보도한 영상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에 참석하는 길에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의 마이바흐 전용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바로 앞에는 전용차를 호위하기 위해 일본 도요타사의 고급 브랜드 렉서스의 대형 SUV 차량인 LX 모델로 추정되는 차량이 경호차로 등장했으며 미국 포드사의 승합차 트랜짓으로 추정되는 차량도 뒤따랐습니다. 사치품에 해당하는 고가 차량은 물론 모든 운송수단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17185와 2094호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이나 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북한 조선중앙TV가 최근 방영한 마식령 스키장 관련 보도 영상에서도 스키장 내에서 외국산 스키 장비와 리프트 등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 공개됐고 특히 캐나다 기업 스키두의 스노모빌 차량이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해당 영상에 등장한 스키두 3인승 스노모빌 차량은 신차 기준으로 현재 최소 미화 약 만 달러 이상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스노모빌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럽연합 EU가 대북 수출을 금지한 사치품에 해당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3년 채택된 대북결의 2094호를 통해 보석과 귀금속, 요트, 고급 자동차 등을 사치품으로 규정하고 금수 조치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6년 채택된 결의 2270호를 통해 기존 금수 대상 사치품을 7개에서 12개로 확대하고 스노모빌과 스포츠 레크레이션 장비, 고급 손목시계 등을 추가로 금수 대상 목록에 올렸습니다. 또 EU도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단행한 대규모 대북 제재를 통해 스키와 골프, 다이빙, 수상 스포츠를 위한 물품과 장비를 비롯해 땅, 하늘, 바다에서 사람을 이동시키는 고급 운송수단과 부품을 대북 금수 품목에 포함시켰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잇따라 언급한 북한 비핵화 중간 단계와 관련해 검증이 어려운 비현실적인 제안이라는 평가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팽배한 데다 비밀 핵활동을 포착하거나 검증할 수 없다는 점이 치명적인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9일 VOA 워싱턴 토크에 출연한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과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의 대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라 랩 후퍼 백악관 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중간 단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위협 감소와 군축 협상에 북한을 끌어들일지 묻자 그렇게 답했습니다. 정박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도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했고요. 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려는 민주당 일각의 오랜 견해가 표출된 것일까요? 피터스 연구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So I think there are a lot of Democrats that would like to se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go away. There's a long history of trying to engage in arms control and threat reduction talks.
북핵 문제가 사라지길 바라는 민주당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 내에서 군축과 위협 감소 논의를 시도하려 한 역사가 길죠. 저는 어떤 종류의 회담도 과연 비핵화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중간 단계가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위협 감소나 투명성 논의 수단이라고 해도요. 그러나 양당엔 이 문제를 다루며 북한에 너무 질린 관리들이 많죠. 그들은 의미 있는 진전을 믿지 않고요. 북한을 믿을 수 없다. 북한은 합의를 깬다. 이게 초당적 견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그다지 위안이 안 된다고 봅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미 고위 관리 두 명이 비핵화의 중간 단계를 연이어 언급했습니다. 정책 변화의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I do think there is a slight policy shift, but I don't think that it's really around the issue of interim measures. What Mira Rapp Hooper said, really
정책이 약간 변했다고 봅니다. 다만 중간 단계와 관련된 건 아니고요. 랩 후퍼 선임 국장이 실제로 초점을 맞춘 건 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 활동이었죠. 오해와 의도치 않은 확전을 피하려는 목적이고요. 북한과 일종의 위기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는 논리 같습니다. 한반도의 재래식 긴장 고조에 대처하기 위해서요. 남북 간 오가는 언사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게 동기가 된 듯합니다. 미국이 선거철에 접어들었다는 점도 동기가 됐고요. 비핵화에서 비핵화 플러스 알파로 바꾸자는 제안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것이 이익이 되기에는 이런 제안이 나오는 시점과 전략적 환경이 문제라는 거죠.
다시 피터스 연구원님, 미국 정부에서 대량 살상무기 정책을 다루셨는데요. 북한 비밀 시설에 대한 미국의 정보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Just drawing upon what's in the open source. It's really difficult for any intelligence agency to understand what's going on.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말하자면 정교한 인적 접근이 없다면 어떤 정보 기관도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서방 정보 기관들은 대체로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정보를 기꺼이 제공하려는 현지인을 찾기 어려우니까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가 겪은 어려움은 북한의 신고를 검증하는 문제였죠. 미국인 조사관들이 북한의 신고 시설에 접근할 수 있을지는 북한 마음이니까요. 미국인들이 북한의 의심 시설에 가서 마음껏 살펴볼 재량권을 가졌던 적은 없었던 걸로 압니다. 트럼프 정부와 김정은과의 협상에서 그 문제는 다뤄지지도 않았고요. 따라서 북한의 핵 활동이 벌어지는 비밀 시설이 있다면 여간에서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결국 미북 간 어떤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비밀 시설을 안다 해도 우라늄 농축의 특성상 원심 분리기 가동 여부는 알기 어렵겠죠?
I wouldn't say impossible, but it's going to be pretty difficult to figure out how much they've stockpiled at what degree of enrichment. And so you can tell that if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농축도와 비축량을 파악하는 건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 분리기 이용 여부를 알 수 있고 농축도 확인을 위해 소량의 시료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농축량, 사용처, 핵탄두 원료 사용 여부를 파악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팍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는 궁극적인 비핵화로 향하는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식적인 발언일 수 있지만 협상 전에 왜 굳이 그런 신호를 보냈을까요?
So my understanding of how North Korea understands denuclearization, it includes the Americans pulling back its extended nuclear deterrence commitments to South Korea.
북한이 정의하는 비핵화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철회를 포함합니다. 북한 관점에선 핵무기를 포기할 테니 미국도 상호 조치를 취하라는 겁니다. 한국에 제공한 핵우산을 철회하는 조치 등이죠. 미국 정부는 전혀 그럴 의향이 없고요.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식으로 정의한다면 그런 일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라고 보도된 것과 랩 후퍼 선임 국장의 제안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 아닌가요?
I understand where you're trying to go with the question, but I think that the problem is that we have a poorly sourced report that President
질문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 기사 내용의 출처가 빈약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부인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트럼프 정부 때 목격했던 걸 토대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모종의 거래를 할 가능성입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 관리만 하는 상황 말입니다. 가령 이런 주고받기가 될 수 있죠. 미국이 북한이 핵 보유국이면 어때라고 하면서 뭔가 양보하는 상황이요. 이건 랩 후퍼 선임 국장의 제안과는 다릅니다. 그녀는 비핵화에 계속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폴리티코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실제 생각과 예상 행동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 기사에 담긴 트럼프 구상의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건데요.
In terms of the Politico report, well, I think there was a response, and I think that a lot of that response was really driven by the anxiety or the concern that somehow
폴리티코 보도 내용의 불안감과 우려가 컸죠. 트럼프 김정은 소통이 재개돼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미국 국익을 팔아넘길까 봐요.
피터스 연구원님은 트럼프 정부에서 일하셨죠. 협상에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그 과정을 검토한 그룹의 일원이셨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 단계적 비핵화를 고려할 것으로 보세요. 트럼프 정부 초기에 추진했던 빅딜 방식 말고요.
I'm pretty hesitant to believe that even if President Trump wins a second term, that there will be a meaningful effort to get out.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돼도 의미 있는 협상이 시도되긴 어려울 겁니다. 단계적 비핵화 방식이라고 할지라도요. 미국 정부에는 북한과의 협상에 질렸다고 느끼는 관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번 협상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시도했죠. 이 문제를 다루는 많은 미국인은 2018년 협상에서 북한이 의미 있는 합의 노력을 한 적이 없다고 믿습니다. 미국 만화에서 찰리 브라운과 루시가 미식 축구를 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북한과의 어떠한 협상에도 부정적이신데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억지력 강화뿐입니까?
I think it's possible to establish potentially a hotline for communication. I'm very reticent to believe that we're going to have any kind of meaningful transparency or data exchange.
소통을 위한 잠재적 핫라인 구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미국과 북한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투명하게 자료를 교환할 것으로 믿기 힘듭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억지력으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미한일을 겨냥한 북한의 어떤 핵 사용도 확실히 억제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북한이 언제 비핵화될 것인지 묻는다면 김씨 정권이 무너진 후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미국 관료들은 궁극적인 목표는 비핵화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워싱턴엔 핵을 보유한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유력 하원 의원을 포함해서요. 이것이 현실적인 대안일까요? 혹은 북한의 전략에 넘어가는 겁니까?
I think that the idea of recognizing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and making peace with North Korea is it's based on it's a bad idea.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자는 것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정에 근거한 겁니다. 적대적인 국가가 미국이라는 가정이죠. 또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더 어려워진 것도 문제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주적으로 부르며 전술 핵 사용까지 위협하는 시점에 도달했으니까요. 미국이 이런 상황을 다 무시하고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며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제안은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 정신과 문구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언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지 모르니 한국도 핵 보유를 서둘러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런 요구를 억누르기만 할 수 없는 임계점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요?
Well, I'm not sure nearing criticality is exactly the right phrase that I would use at this moment in that particular discussion. I think that the U.S. approach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이 주제를 논의하면서 정확히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네요. 미국의 입장은 NPT 유지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 확산 방지 메커니즘으로서 NPT를 포기하는 거죠. 미국은 그런 입장을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이미 압박받고 있는 NPT 체제를 한국이 더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한국은 주시해야 합니다. NPT가 붕괴되면 새로운 세상이 됩니다. 더 위험한 세상이죠. 한국이 거리낌 없이 국방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세상이죠. 하지만 NPT를 무너뜨리는 최후의 결정타를 가하는 건 한국에 득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한국 방위 공약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이 되면 그 공약은 더 이상 현실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워싱턴에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중 충돌 상황 혹은 북한 ICBM이 미국 본토 타격력을 확실히 갖추는 상황이 된다면 말입니다. 미한 사이에 빗셀 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경고에 동의하십니까? 한국의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까? 피터스 연구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There's always some daylight between allies. I mean, I'm hard-pressed to think of a single instance in which two allies there is no daylight between their interests. What I would say is that there's
동맹 사이에는 항상 빗셀 틈이 있죠. 동맹의 이해 관계가 완벽히 일치하는 경우는 단 한 사례도 떠올리기 힘듭니다. 미국과 한국의 이해 관계는 엄청나게 겹칩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가 여전히 신뢰할 만하냐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말하겠습니다. 냉전이 한창일 때 미국은 3만 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소련에 맞서면서 시카고, 뉴욕, 워싱턴이 처하게 될 위험을 무릅쓰고 파리와 본, 바르샤바를 보호하고 방어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럽 동맹국들에게 제공한 것과 똑같은 수준의 안보 보장을 한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겨우 건드릴 수준의 화성 18형 ICBM을 보유한 북한의 훨씬 작은 핵 위협이 미국이 냉전 당시 직면했던 소련의 위협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의 핵 위협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실제로 워싱턴은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미국은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잠재적으로는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포함해서요. 저는 그 생각을 지지하며 서태평양 전역에 걸친 우리 작전구역 전체의 핵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지지합니다. 그래서 미 의회가 해상발사 핵순항미사일을 지지한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중국 내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시스템입니다. 아울러 북한 내 목표물들도 공격할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핵 보유량은 옛 소련에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사시 미국은 중국에 집중하느라 한국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진단도 나오는데요.
I wouldn't say that's the case at all. And moreover, when I think about the North Korean military threat to South Korea,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한국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수준을 보면 한국군은 북한군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은 주로 미 공군의 5세대 전투기와 공중 지원을 위한 4세대 전투기, 그리고 첨단 디지털 정보 감시 정찰 능력과 핵우산 역량을 갖췄습니다. 남북한 간 전쟁이 발발하면 이 중 많은 역량이 한국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순항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정밀 타격 역량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매우 강력한 자체 순항미사일을 갖췄고 동일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서태평양에 미군이 더 많이 주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병력은 북한을 억제하고 필요하면 격퇴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한국에는 미국이 중국 억지를 위해 한국 지원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실제 군수품 구성과 우리의 군사 태세를 분석해보면 그런 걱정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과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비와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맑고 평안북도와 함경도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4도, 최고는 3도에서 1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입니다. 평양, 안주 모두 맑겠습니다. 평양은 최저 영하 1도, 최고 15도, 안주 최저 영하 2도, 최고 12도, 남포 최저 1도, 최고 15도, 신우주 중강 강계도 맑겠습니다. 신우주 최저 0도, 최고 13도, 중강 수풍 최저 3도, 최고 14도, 중강은 최저 영하 4도, 최고 13도, 강계 최저 영하 3도, 최고 13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역시 모두 맑겠습니다. 해주 최저 1도, 최고 15도, 개성 최저 영하 1도, 최고 15도, 사리원 최저 영하 1도, 최고 16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도 모두 맑겠습니다. 함흥 최저 영하 1도, 최고 18도, 장진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상 7도, 해산 최저 영하 7도, 최고 9도, 원산 최저 3도, 최고 17도, 청진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영하 1도, 최고 14도. 선봉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최저 영하 1도, 최고 12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 대부분 맑고 먼 바다는 오후에 구름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 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는 오전에 0.5 내지 0.5m로 일고 오후에는 1.5m까지 약간 높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전 세계 5세 미만 어린이 사망자 수가 2022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유엔이 12일 밝혔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세계은행이 공동 작성해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세 생일을 맞기 전에 사망한 어린이 수는 490만 명이었습니다. 이는 2000년 이후 51%, 1990년 이후로는 62% 줄어든 수치이며 특히 말라위와 르완다, 몽골 등 개발도상국에서 사망자 감소가 두드러졌다고 유엔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가 불안정한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5세 이전 사망자 490만 명 중 절반이 신생아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 집중된 이 같은 어린이 사망은 수출생 당시에 합병증 등 예방이나 치료가 가능한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아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가 그들의 생사를 좌우해선 안 된다면서 양질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어제 새로운 육상 경로를 통해 가자지구 북부 민간인들에게 식량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샤자 무그라비 유엔 세계식량계획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2만 5천 명분 식량이 이날 이른 시각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규모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기근 직전에 가자 북부 주민들에 대한 정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가자 북부에 대한 직통 진입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은 지난 7일 가자지구 북부 수십만 명의 민간인에 대한 인도주의 물품 전달을 위해 가자 접경 이스라엘 군용도로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가자지구 남쪽으로 들어가는 이집트 쪽 라파 검문소와 이스라엘 쪽 케렘 샬롬 검문소 각 두 곳에서 구호 트럭들이 검문을 받고 이후 이스라엘 군사도로를 따라 이동한 뒤 이스라엘 국경마을 비에리 방향에서 가자지구 측면 중북부로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케렘 샬롬과 또 다른 새 검문소를 통한 원조 규모를 늘리기 위해 이스라엘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가자지구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 57만 6천 명이 기근위기에 처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이 12일 홍해상에서 미군 함정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미군 중부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중동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테러리스트들이 12일 오전 2시에서 4시 30분 사이 후티 반군 통제지역에 홍해의 미 해군 구축함 라분함을 향해 근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미사일은 라분함에 맞지 않았으며 부상 등 인명피해나 선체 손상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중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은 지난 5일에도 홍해상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카니함을 향해 대함탄도미사일 한 발과 단방향 공격용 드론 3기를 발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중부사령부는 연합군 함정들이 예멘 내 후티 반군 통제지역에서 발사된 드론 2기를 성공적으로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 무기들이 국제상선과 미 해군 함정들의 임박한 위협을 제기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관련 조치는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고 미 해군과 상선들이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해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이 이루어지고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이 수역을 지나는 국제상선과 함정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 에너지 기반 시설을 겨냥한 공습을 이틀째 이어갔습니다. 모스크바 남동부 랴잔주의 파벨 말코프 주지사는 오늘 텔레그램을 통해 랴잔 정유소가 드론의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다며 초기 정보에 따르면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레닌그라드 지역도 이날 우크라이나 드론 한 기가 정유 공장으로 접근했지만 이 드론은 여기에 다다르기 전에 무력화됐다고 현지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 접경 보로네즈 지역 상공에 대규모 드론 편대가 출현했으며 30대 넘는 드론이 요격되는 과정에서 경미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현지 주지사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400km가량 떨어진 니즈니 노브고로드 지역 소재 노르시 정유시설은 어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또 다른 우크라이나 접경지역 벨고로드에 있는 러시아 연방보안국 청사가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현지 당국을 이용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 공격으로 건물이 손상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들 지역을 포함해 브랜스크, 쿠르스크 등에서 밤사이 총 58개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